wir haben gesagt, nein, das haben schneller noch gesagt, ja, ich bin da und da, wo wir gehen, wir haben keine Umgang mehr haben, jeder hat sich geheilt auf Jungs oder so.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눈막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저희 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막이를 열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7절 38절은 두 절째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를 몇 개 찾으라면 생명의 도 단어와 바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도라는 건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생명의 도 말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러면 아모스서 한번 가보실래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모스서 7장 보시면 14절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함으로. 자,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농부였습니다. 목자였어요. 그냥 뽕나무나 치고 누에를 쳐서 생업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더니 너는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반면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왕족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왕족들이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자기 외부에서 들리는 다른 목소리를 듣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디 가서 전하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를 받아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튕기고 안 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왕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저는 말에 졸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변이 너무 어눌해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나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러니까 그릇이고 도구일 뿐이지 너의 능력과 재능을 내가 들어서 쓸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이 이제 상품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상품인데 여기는 알지도 못하는 무슨 이상한 브랜드네임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네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돈을 주고 여러분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설사 조금 비싸더라도 삼성이라는 제품을 사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브랜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광고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말 좋은 제품, 양질의 제품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브랜드 네임을, 네임의 가치를 올리는데 실패한 기업들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은 소리성은 없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아주 그 나쁜, 못된 그 구별법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나 그 목사들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나씩 만들죠. 제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리 워렌이라는 사람인데, 리 워렌의 설교는 사실 저는 뭐 들을 게 전혀 없었어요. 아, 뭐 한 20, 30편 계속 그러다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은 어떤 기업의 CEO를 하면 참 잘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그 목회에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재주를 마음껏 발휘를 해서 세계 최고의 어떤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퍼퍼스라는 목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리버린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목적이 있는 삶으로 해서 그분의 모든 뭐 강연회나 뭐나 하여튼 이 퍼퍼스라는 단어는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퍼퍼스 그러면 아 리버린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예전에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이 취지를 논문으로 썼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는 고도의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이 브랜드 네임이, 이 가치가 엄청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 뭐 만불, 이만불씩 줘도 사람이 2년 이상 집회 예약이 돼 있어갖고 부를 수도 없대요, 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사무실에서 디자이어링 가스에서 일하는 그 백인 친구가 왔었잖아요. 굉장히 아주 보수적이고 재주도 있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앵그리 칼빈니스트라고 뭐라 그러는데, 저는 앵그리 칼빈니스트가 아니라 저는 캘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요. 그냥 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뿐이지.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존 파이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안식년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도 안식년고 막 시켜먹나봐요. 안식년가 있는데 적어도 3,000명 이하의 집회에는 가지 않는데, 3,000명이 보장이 된, 그러니까 자마 같은데 이 좌파이퍼가 가서 막 설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향하는 교리와 신학과 저렇게 반대되는 곳에 가서도 사람이 설교를 할까 그랬는데, 뭐 본인 말로는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자마에 모인 사람들이 좌파이퍼를 굉장히 지루해한다는 거 아세요? 성경 이야기를 하면 막 이렇게 선동이 되어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던지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체험하기 위해 온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굉장히 이렇게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아 빨리 끝나고 기도나 하게 하지, 저 뭐, 응? 찬양이나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제가 내년에 이제 내년쯤에 팀 켈러나 존 파이퍼나 존 맥가더 그리고 폴 워셔를 이렇게 한 대 모아서 우리 1.5세 2세들을 위한 집회를 계획을 하려고 부른 거였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를. 그래서 이 시대는 진짜 이 개혁주의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미 그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개혁 운동이 이제 슬슬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교회에 뉴욕의 그 리드머 철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에 가면요, 60% 이상이 한국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맨 들어봐야 그냥 처음 뭐 와가지고 내적 지은님 보니 가게에 있는 저주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뭐냐 이게 교회가 이러고 있다가 팀 켈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말씀으로 팍팍 때리니까 아이들이 글로 다 모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아니 미국 사람이 그 목회하는 그 교회에 한국 아이들이 가갖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왜 한국 교회들은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씁쓸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좌불안석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루카스라는 친구가 자기는 깜짝 놀랐대.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에 왔더니 그냥 성가대가 무정정하게 뒤에서 왔고 예배가 젊은 아이들이 그걸 인내하기가 힘든 그런 모양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사실 그런 데에 대한 그 배려나 수고를 우리가 너무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잘 전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뭐 알아서, 물론 그건 맞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뭔가 좀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뜻함을 느끼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너무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런 CD 좀 그거 오면 봉지 하나 나눠주는 거 그것도 그냥 그렇게 매주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멀뚱멀뚱 일어나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불성실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경각이 되고 더 빠릿빠릿해져야 되는데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복음까지도 이용을 해갖고 나의 그 나태함이나 불성실함을 이렇게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 네임이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아니 한 번 와서 집회를 하고 설교만 하는데 2만 불씩을 줘야 돼. 거기다가 3,000명 이상을 보장하고 이러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준 거라면서요. 예? 거저 준 걸, 왜 지가 몇만 불씩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거저 준 거면, 그 자리가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오히려 야차 파이퍼라는 그 정말 이 시대의 개혁주의의 진영의 수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한국 그 1.5세 2세들 20분 모여있는데 가갖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2시간 3시간 설교를 하고 갔다더라. 아니 이거와 전혀 자기와 색깔도 다른데 가서 3,000명 4,000명 모여있는데 가갖고 2만 불 받고 설교한 거와 여러분 어떤 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뭐 아주 일상화되어져 버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학교 같은 데 가서 돈 주고 박사학위 그거 그냥 사가지고 그것이 거의 사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디민 박사 닥터 미니스트리 그 디민 코스를 1년에 일주일 공부해서 그게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사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앞다투어서 뭐 풀러니 뭐, 이 코헨 신학교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데 가고 돈 내고 왜 그 디민을 하냐면요. 여기 이민교회 목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교회예요. 힘든 곳이에요.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이제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는데, 이민교회 목회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적은 전부 어느 정도 해서 한국으로 다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특히 요즘 뭐 이제 젊은 40대, 50대 초반의 목사님들은 그런 게 이제 최종 모을이죠. 그러니까 김승 목사 같은 경우는 저랑 동갑인데, 사랑의 교회가 지금 그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보다 제가 보기에는 포텐셜도 크고 할 일도 훨씬 많아요. 여기는 이 문화, 이 미국 문화라는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젊은 아이들, 1.5세, 2세 아이들이 그나마 마음 붙이고 있을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거길 가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가면 목사가 일단 편해집니다. 거기는 한국교회에 아주 편만하게 퍼져있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에게 반기를 드는 건 성령해방제라는 걸 사람들이 아예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절대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큰 교회는요. 그리고 그냥 뭐 세배 돈으로 뭐 1억씩 주고 뭐 세배하러 와서 뭐 기도받고 1억씩 주고 가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 뭐 복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자기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세워둔 그 샤먼에게 자꾸 뭔가 이렇게 와이로를 배겨놔야 조금이라도 더 자기의 유익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돼요. 철 따라 자가용 바꿔줘, 기사 어딜 가든 쫓아다녀. 저는 그때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수원에 있는 감리교회 집회를 제가 하러 가갖고 깜짝 놀란 게, 목사님이 어딜 나간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한 20명이 2열로 쭉 서갖고 조폭이 인사하듯이 90도로 인사하는 거 봤어요. 그러더니 어디 나갔다만 들어오면 그 차에 무슨 흠이 뭔지라도 묻었을까 봐. 하여튼 차가 움직였다 쓰면 새 차를 해요, 차를. 할만하겠다 이거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수없이 떠오르는 수많은 그 설교들 중에 어떤 거에 클릭이 먼저 갑니까? 내용보다는 질보다는 어떤 교회 목사인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알려져서 유명한 목사인가를 먼저 떠올려서 거기에 먼저 클릭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 브랜드, 그 브랜드네임에 차별화, 특화를 시도를 하죠. 그래서 뭐 바퍼, 어떤 사람은 뭐 두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요. 개그맨 목사같이 장경동이라고 이런 사람들, 웃긴 거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실시없이 물려다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게 참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 내용에, 말씀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발렌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이제 새교구들 신방을 했는데, 젊은 영커플들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더라고 보니까. 똑똑하고. 그러니까 한 분은 지금 공인회계사 하는 분인데, 뭐, 69년, 70년생들, 요 또래들이니까 지금 한창 열정이 있을 나이죠. 설교를 한 편을 50회씩 듣는데요. 그러면 50시간을, 일주일에 50시간을 그걸 들고 있는데 당신은 일도 안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깨면서부터 설교 CD를 듣기 시작해서 미니멈 한 설교에 20번 이상씩을 들어서 그걸 갖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 외워져 갖고 나올 정도로 들어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집착이 심하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나면서부터 자기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자기에게 복음이라는 걸 얘기해 준 목사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막 19살에 스티어스 갔다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얘기하면 나는 19살에 갔어 이걸 자랑을 하고 있고 십수년간을 찬양 인도자로 거기에서 그냥 막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무슨 그 일만 있으면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경영으로 다들 봐주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갖다가 막 인조이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야 나를 미워하실 리가 있어 모든 걸 다 잘해주실 거야 잘할 때 잘되게 해주실 거야 실제로 뭐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혈 뭐 이런 거를 넌지시게 지나가면서 이야기는 해줬어도 그것들이 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근데 옆집 사는 어떤 사람이 CD를 하나 줘가지고 와이프가 그거 한 두 번 듣더니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여자가 미쳤나? 어? 그래서 와이프가 울면서 이거 들어보라고 주길래 정말 기분 나빠갖고 확 집어던졌다. 응? 왜 아침부터 실질 짜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그냥 막 싸웠대요, 그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디를 갔다 오다가 길이 너무 막혀갖고, 막 머리 끝까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가지 말자니까 나오자고 해갖고 이랬다면서 또 싸우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와이프가, 길도 막히는데 그럼 그냥 이러고 가지 말고 CD나 들으면서 가자 그러고 또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죽일까? 그랬더니 그냥 이걸 여기서 죽여 문을 열고 그래서 길이 너무 막히니까 그냥 한번 꽂아보라 그래갖고 꽂았는데 정확히 한 5분 후부터 시작해갖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껍데기를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맞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나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이 이런 추악한 일이었구나. 사실은. 이걸 알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니까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날 만큼 아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야, 이거를 어떻게 이 아픔을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내가 감내를 해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 아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이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존재로 발각이 될 때마다 그걸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어떤 걸 50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토시 하나 들고 쫙 나오고 머리는 또 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잘 외우겠지 또. 근데 그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사실 밤늦게까지 그냥 제가 뭐 질문하는 거 대답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자고 와가지고 지금 저도 비몽사몽인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말씀을 던져도 예수로 이게 해석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선언하게 와갖고 야 여기 있는 교회 교인들은 전부 굉장한 실력자이고 이 은혜에 대해서 다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일 거라고 그러고 믿고 막 익사이팅해서 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하는 말들이나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앉아서 들으면서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앉아 우리보다 먼저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보다 이걸 못 이해하고 있구나를 자기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오늘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아닌데 밥 먹으면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에이, 그게 그것만이 전부냐고? 자기들이 너무 놀래갖고 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라는 걸 자기네들은 이 교회 와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CD로 들으면서도 그게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라이브로 듣게 되면 거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그 교감과 그 흥분과 이걸 어떻게 주체할까 하고 하는데 싸네!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싸네! 나가면서는 에이 저런 교회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도 맞는 거고 여러분 사지선다형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면 나머지 셋은 오답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해시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지혜로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의 실체를 폭로시키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그냥 이게 인식시켜주는 그 순간 그 황홀함은 이건 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도덕적, 윤리적 그 설교, 행위의 법칙 이런 거를 가르치고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걸 선동하고 빨리 나가서 전도해, 선교해, 헌금 많이 해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내일부터는 이제 룻기를 가야죠.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이사야를 할까? 사사기를 할까? 아니면 소선지서를 몇 개를 이렇게 해서 계속 책을 많이 이해를 시켜드릴까? 고민하면서 어제 이제 아침 새벽부터 구약을 쭉 읽었어요. 그런데 한절 한절에서 예수가 나와있지 않은 구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구약의 거의 대부분을 어저께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발견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선택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까? 남들에게 존경받을까? 뭐 이런 것들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참.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또 어저께 다시 보면서 수차례 읽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만을 증거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그런 거예요. 시작부터 예수예요, 사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대충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그걸 예배가 될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나는 예배 드린 거다.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따라서 설교자의 입에서 예수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죽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교훈과 어떤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천국 삶에 얼마큼도 도움되지 않아요. 이겨내세요. 잘 이 세상을 이겨내시려면은 예수로 결론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걸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세요. 제발 못하까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제가 어제 그 젊은이들 만나면서 아, 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나. 에? 시중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나.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근데 그들이 다녔던 교회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뭐 이런 거 해요. 두 날개니 양날개니 뭐 독수리 날개니 이런 거 하면서 요즘 뭐 아주 그냥 목사를 황제로 만들어갖고 교회의 어떤 결속을 다지고 하는 그런 거 다들 그런 거 하고 있다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엉뚱하게 속아서 시간, 돈, 체력 낭비하고 그리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목사의 어떤 언변이나 논리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서 어떤 소리를 하든 거기에서 예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셔서 생명의 도를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보다는 그 인생의, 그 육신의, 육체의 안위와 안위를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개혁과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